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속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14절 말씀부터 불신자이면서 박해하는 자들, 그런 악한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선포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은 불신자인 박해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이제 원수로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참 우리가 그대로 받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렇죠. 뭐 이 원수를 갚지 말라 했던 이 표현 안에는 사실 현실 상황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악하게 박해하기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령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럴 경우에 원수 갚으려는 마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등판을 손바닥으로 두 대 때렸다. 근데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사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좀 분하긴 하지만 저 자식이 왜 저러지? 이러지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면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지독하게 잘못한 거예요. 지독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보고 내가 꼭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잘 품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다 사회적 신분도 약하고 부당한 핍박도 당하고 뭐 이랬으니까 또 심지어 이때는 죽임당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악한 이웃들 향해서도 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원수를 갚지 말라 했어요.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잘못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합니다. 재판은 합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당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상대방을 데리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재판을 하고 그럼 재판장이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죄악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통해서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법이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기는 해요. 여하튼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성도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기만 해야 되는가? 아, 물론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잘 버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어떠하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 근데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좋지만 난 이건 참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도 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다음 장인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들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 권세를 맡겨주셨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이 뭐냐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저 사람이 부당하게 나를 때린다. 고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 사람이 세상 법으로 봐도 너는 죄를 진 거야. 넌 감옥을 가야지 돼.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일정 부분 실현이 되는 겁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법정이 세상 법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때리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세상 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세상 법은 영구적인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깐 일정 기간 동안만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물론 형제들을 향해서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국 행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20절에 보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먹일 것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묘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원수들도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권력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교회를 다 핍박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막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핍박을 이렇게 받다 보면 지나가는 똥강아지도 자꾸 지저댄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넉넉하지만 잠깐 동안 지금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나를 핍박하던 불신자가 악한 이웃이 어려운 일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그 사람을 도와줘라. 먹을 것은 먹여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해라. 이게 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던 명령은 그내 이웃의 내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이웃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때 도와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뭘 도와달라고 할때 그거 도와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때그 사람도 이웃이니까 그 사람한테 막 부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일을 도와준다든지 협력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먹고 살수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마실 게 없을 때, 그럴 때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 유명한 말로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표현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무슨 얘기했냐면 그 채소만 먹고도 1등을 했던 다니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말라 이 얘기는 악한 놈이 1등하고 너는 10등하고 그런 꼴 절대로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늘 결심하고 늘 노력했던 게 있었는데, 딴 꼬라지는 다 봐도 불교 믿는 자식 1등하는 꼬라지는 내가 못 본다. 그래서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꼬라지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딴거 몰라도 절대로 불교 믿는 사람보다는 성공해야지. 불교 믿는 사람보다는 1등을 해야지. 그걸 지금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너는 끝까지 선하게 하라. 어디 끝까지 누가 더 가는가 보자. 거기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해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지지 말고 너는 끝까지 선을 행해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혀를 내두르게 해라. 이게 이제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재산 10억인데 나는 재산이 11억이 돼야만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억을 갖고 있던 빌딩을 열차를 갖고 있던 죄를 짓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지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지금 당장 궁해도 선하게 살고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끝까지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악한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냐. 어제 보았던 내용이나 오늘 보았던 내용이 사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할 때, 박해할 때 축복해주고 또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되라. 또 지금 나온 것처럼 원수 갚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크게 보자면 사랑해줘라 그겁니다. 다만 이 사랑해주라고 했던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사랑해주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원수에게 잘해주겠어요. 구약이나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구약이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원수에게는 원수로 대하고 네 이웃에게는 이웃으로 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나 지금 사도바울이 명령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원수에게도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이게 참 높은 수준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늘 항상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 이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건 아니면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악한 이웃이건 그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이 명령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아, 나는 그 자식 너무 미워. 나는 그 녀석이 가다가 돌풀에 채워서 자빠져서 코도 깨지고 동시에 뒤통수도 깨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수를 여기는 혹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건 아내를 향해서건 자식을 향해서건 시부모를 향해서건 아니면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건 그렇게 원수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신목사님은 혹시 담임 목사를 원수로 여긴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죠.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는 마음들을 자꾸 갖고 난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사랑이 많아.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조차 사랑으로 대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께 속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들이 있어서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선으로 대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